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당시 회당은 율법과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을 때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을 대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곧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 예배를 책임지며 율법을 범한 회원에게 태형을 집행하기도 하며 나팔 소리로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허리 구부려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사 곧 18년 동안 고발아졌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회당장이 화를 내며 회당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일해야 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매인 자들에게는 안식일과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구원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실제 이적이나 기적, 능력 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일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함을 불구함에도 도리어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회당장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한 사람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에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 먹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며 항의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율법의 바른 뜻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과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계속 들으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넓게 말하면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는 것이지 종교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쪽 손마른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를 지닌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 활동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장이었는데 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손이 치유되지 않으면 구걸하러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회당장에 나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 손마른 사람께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도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묵묵히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마른 손이 곧바로 원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를 유심히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을 때에 한마디 없다가 막상 안식일에 병 고치고 곧장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율법 안식일을 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그에 따라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 송사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율법 중 안식일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병을 고친다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계명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생명에 위협했을 때에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만일 어느 사람이 담길을 걷다가 담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렸다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정도만큼 벽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깔려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벽돌을 치우는 것으로 일을 끝내야지 만약 그 다친 곳을 치료한다면 안식일을 범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죽었다면 그의 시체는 안식 다음 날까지 그곳에 방치했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팔다리가 삐었을 경우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삔 곳에 찬물을 붓게 되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베었을 경우 그 상처 붕대를 감을 수 있지만 치료약을 바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것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에서 그만둬야지 그 상처가 좋아지게 하는 일체 행위는 율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그 상처가 안식일이 지나기 전 악화돼서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모순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을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약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오직 율법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인데 오로지 율법을 위해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크게 왜곡시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답이 뭐냐고 물을 때 수학 이론가는 3과 5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리사는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2 더하기 2는 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 변호사의 답은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 얘기는 법과 실천은 거리가 먼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보다 인간을 중요시하셨고 그에 반대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은 인간보다 율법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앞에 끌려 나옵니다. 율법 10계명 중 제7계명을 범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처형을 하되 처형하는 자 스스로가 죄 없는 자여야 한다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형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으로 포인트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심판하는 일이 없이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정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던져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는 심판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짐으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한 경계라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단두대에 끌려나갑니다. 잘못도 저지르 않았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형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단두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두대에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이라도 임금을 뵙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허락되어졌습니다. 임금님 앞에 선 그 죄수는 다짜고짜 품에서 금덩어리 큰 것을 하나 꺼내서 그 앞에 내밀며 말합니다. 이 금덩이는 보통 금덩이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땅에 심으면 싹이 나서 나중에 금덩어리 열매가 열리는 중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죄인이므로 심어도 소용이 없고 또 이제 곧 죽어야 하니까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 없으신 임금께 바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금덩이를 받아들인 임금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죄가 있으니 심지어 싹이 안 나올 거야. 또 만일 심었다가 싹이 나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임금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야. 임금은 얼른 그 금덩어리를 옆자리에 대신에게 넘겨주고 심어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 하나 심으려는 자가 없고 그 돈은 옆에 사람에게 계속 지나갑니다. 이 광경을 본 죄수는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에 임금 이하의 대신 모두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국 이 죽을 죄인은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모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율법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던 것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탄 숭배자들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르쳐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스차일드 가문,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는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싸울 것을 싸우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탄의 숭배자들,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였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록펠러 가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록펠러 가문은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록펠러 아이에게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십일조를 잘 바쳐야 된다고, 주머니를 옷에 따로 해서 십일조를 잘 바친 사람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십일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얼마나 잔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가문의 자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증손자가 오늘 지금 무엇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페이스북 창시자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증증손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치를 떨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여러분, 주크버그 아닙니까? 그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인가? 전 세계 대통령들 다 그들 손아귀에 있고 전 세계 경제 90%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문화, 영화, 연예계, 정치, 경제 모두 다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다 조여져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들의 힘을 꺾기 위해서 지금 미국 군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기도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방송이 모두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듣고 일어나야 될 일들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되어야 될 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록 그들이 유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한 받은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좋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으냐 묻고 좌파 세력들, 민주당 의원들, 그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 풍지 박살 내놓고 자기들만 배우고 배를 채우고 거짓수를 계속 속여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상 트루도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독일에도 이 일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곧 번집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다 지금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속은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깨닫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기에 동참해서 이들이 전부 다 핵심은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면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싸워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외칠 것을 외우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을 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엄마, 아빠, 그때 아빠는 엄마는 뭐 했어? 우리 갈 길 다 잃었어. 엄마가 복음복음해서 모든 길을 다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만들어놓지 않았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곳곳에 다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2월 15일 이후에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신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 주에 다시 주말에 신문에 4월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일 날 된다고 했는데 엊그제였는데 며칠 사이에 그것도 왜 바뀌었을까요? 그냥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사람들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파 세력은 어떻게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하는가. 이 두 사람의 싸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주에는 좌파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 있으실 때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키백과도 보시고 덕덕고도 보시고 위키백과 거짓말 아닙니다. 원래 위키백과 만든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좌파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키백과는 정말로 깨끗하고 좋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에 이것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그 속에 거짓이라는 것을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다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싸울 것은 싸워야 하고 외칠 것은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확실하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모른다면 우리 후대들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실들이 음모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속히 깨달아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